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웨이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 정부가 타이완을 자국의 통제 아래 두기 위해 무력 사용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중국 국무원 타이완 사무판공실은 10일 발간한 백서에서 중국은 평화로운 재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최대의 진정성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서는 그러나 우리는 무력 사용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옵션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외부의 간섭과 모든 분리주의 활동으로부터 방어를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백서는 외부 세력의 간섭이나 분리주의 요소의 극단적 행동에 대해 우리는 항상 무력 사용이나 다른 수단으로 대응할 준비가 돼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중국의 재통일 전망을 보장하고 이 같은 과정을 진전시키는 데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은 최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에 대응해 지난 4일부터 타이완을 전방위에서 포위하는 군사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미국은 태평양 지역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고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이 밝혔습니다. 솔로몬 제도 등 태평양 지역 5개 나라를 순방한 셔먼 부장관은 9일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이같이 밝히고 미래는 이곳 태평양에서 쓰여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언제나 태평양 국가의 일원이었고 동맹과 전 세계 관계를 재구축하는 것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우선순위라며 미국 관리들은 태평양 지역 파트너들과 협력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태평양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고 셔먼 부장관은 덧붙였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영내 영향력 경쟁에서 미국과 중국 가운데 어느 쪽이 승리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자신은 상황을 그런 방식으로 보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모든 나라는 자국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 모든 나라와 관계를 맺으려 한다고 생각한다며 미국은 우리와 중국 또는 다른 나라와 중국 사이에서 어느 한쪽을 택할 것을 요청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전쟁이 끝나기 위해서는 강제 합병된 크림반도가 해방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9일 밤 화상연설에서 우크라이나와 모든 유럽의 자유 국가들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은 크림반도에서 시작됐다며 전쟁은 크림반도에서 끝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오늘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날지 말할 수 없지만 우리는 크림반도 해방에 필요한 요소를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크림반도는 우크라이나의 것이며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크림반도 내 러시아 점령자의 존재는 유럽 전체와 그리고 전 세계 안정의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일 핀란드와 스웨덴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에 대한 의회 비준안에 서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서명식에서 핀란드와 스웨덴은 나토 가입을 촉구하면서 하나에 대한 공격은 모든 이들에 대한 공격이라는 신성한 약속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파트너십을 필수 불가결한 동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비준안 서명으로 미국은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승인한 23번째 회원국이 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비준안 서명에 앞서 두 나라 정상과 대화를 나눴다면서 나머지 나토 회원국들이 비준 전체를 가능한 빨리 끝낼 것을 촉구했습니다.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의 정식 회원국이 되기 위해서는 미국 등 기존 30개 회원국 모두 찬성해야 합니다. 한편 미국 상원은 지난 3일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 비준안을 찬성 95대 반대 한 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일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국 내 반도체 생산 및 연구 지원 등에 2,8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내용 등을 담은 초당적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반도체 산업 육성법에 서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 서명 전 정치, 경제, 기술적으로 근본적인 변화가 만들어지고 있다며 이 변화는 통제와 안보의식 그리고 우리의 삶과 국가의 위험과 자부심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법안은 52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반도체 산업에 지원하는 것과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는 기업에 대해 25%의 세액을 공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은 또 과학 연구 개발 지원 그리고 미국의 기타 기술 혁신과 개발 강화에 수백억 달러의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세계 뉴스 오택성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기후변화, 지구온난화가 일으키는 지구 곳곳의 이상징후에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인간 활동이 만들어내는 탄소를 당장 억제하지 않으면 머지않은 미래의 지구 모습은 지금과 크게 달라지고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될 것이라는 경고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에는 기후변화 때문에 생기는 극단의 날씨가 사람이 걸리는 전염병 피해를 절반 이상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돼 긴장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 하와이대학과 위스콘신 메디슨대학 연구진이 국제학술지 네이처 기후변화에 최근 게재한 내용인데요. 기후와 질병의 관계를 조사하기 위해서 천여 질병 사례를 추적했는데요. 모기와 쥐, 사슴, 박쥐 등을 매개로 한 말라리아와 한타바이러스, 콜레라와 탄저병 등 절반 이상의 전염병 상태가 홍수 같은 극단의 날씨 때문에 더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연구가 기후변화가 인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광범위한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이번 연구 결과는요, 지구가 얼마나 병들었는지 알리는 증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도 표현했는데요. 이 연구 결과는 미래를 예측하는 추측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사실을 분석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인류의 우선순위 중 하나가 기후변화 문제 해결이라는 경각심을 갖게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진행의 장량희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원을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한 인사. 오늘은 전명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전명훈이 스티븐스를 저격하고 보석으로 풀려나게 된 뒤에 그의 일생에 관해 알아봅니다. 한국 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8월 11일 목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지만 함경남도 남부와 황해도는 대체로 흐리고 오전부터 밤사이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경 북부는 오후부터 밤사이 구름 많겠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아침 최저 11도에서 22도, 낮 최고 23도에서 32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보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평양은 19도, 신의주와 함흥도 19도 예상합니다. 개성과 원산 21도, 청진 20도, 중강 17도, 해산 14도, 삼지연 11도 예상합니다. 낮 최고 기온 삼지연 23도인데요. 구름 많겠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청진 29도까지 오르겠고 구름 많고 한때 비 소식 있습니다. 해산과 개성 28도고요. 개성은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양과 신의주 30도, 중강 31도, 함흥과 원산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 날씨 보겠습니다. 동해 바다 대체로 맑고 물결은 앞바다와 먼바다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 바다 구름 많겠고 한때 비가 내리겠는데요. 물결은 앞바다에서는 0.5m, 먼바다에서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존 덴버와 올리비아 뉴튼 존이 부르는 Fly Away로 시작하고요. 지구촌 오늘 준비하겠습니다.
All of her days have gone soft and cloudy. All of her dreams have gone dry. All of her nights have gone sad and shady. She's getting ready to fly. Fly away. Fly away. Life in the city can make you crazy. The sounds of the sand and the sea. Life in a high rise can make you hungry. The things that you can't even see. Fly away. Signs of the spring.
Where is the spring?
She listens for laughter and sounds of dancing. She listens for any old thing. Fly away. Fly away. Fly away.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의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김정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들 들어와 있나요?
네, 우크라이나 남부 크름반도 러시아 공군기지 일대에서 대규모 폭발이 발생해 한 명이 사망하고 적어도 5명이 다쳤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강요들을 대폭 교체하며 취임 후 두 번째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원숭이 두창 백신을 나누어 맞히는 방안을 승인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먼저 우크라이나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크름반도에서 대규모 폭발이 발생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남부 크름반도 러시아 공군기지에서 9일 강력한 연쇄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현지 시각으로 이날 오후 3시 15분쯤에 적어도 12차례 폭발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네. 자, 크름반도는 러시아가 지금 점령하고 있는 땅이죠?
네. 지난 2014년에 러시아가 강제 병합한 이래 8년째 러시아가 사실상 통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사망한 이걸 인정하지 않고 불법으로 간주해서 러시아에 제재를 가해왔습니다.
네. 자, 폭발이 일어난 곳이 러시아 공군기지라고요?
네. 크름반도 서부 해안 지역인 노보페도류카 인근 사키 기지로 러시아 전투기들이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을 공략할 때 주로 이용해왔습니다. 러시아 흑해함대 본부가 있는 세바스토폴 항과는 북쪽으로 약 5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러시아 국방부는 기지 내 여러 항공 탄약 창고가 폭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이 폭발로 인명 피해도 있었군요.
네, 한 명이 사망하고 적어도 5명이 다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국방부는 시설이나 항공기 등 피해는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폭발 당시 기지에서 검은 구름이 치솟자 인근 해변에서 일광욕 중이던 피서객들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는데요. 러시아 당국은 폭발 후에 반경 5km 이내에 접근을 막았습니다.
네, 폭발 원인은 밝혀졌나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폭발이 일어난 직후 페이스북 등 인터넷 사회 연결망에는 우크라이나군이 장거리 미사일을 쏴서 기지를 공격했다는 이야기가 급속하게 퍼졌는데요. 하지만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런 이야기를 일체 부인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정부가 뭐라고 말하는지 좀 들어보죠.
네, 미하일로 포덜냐크 대통령실 보좌관은 우크라이나가 왜 그런 일을 하겠느냐며 당연히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네.
또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성명을 내고 이번 폭발은 다시 한번 화재 안전수칙에 대해 주목하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9일 야간에 화상 대국민 연설에서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점령하고 있는 한 흑해 지역이 안전할 수가 없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크림반도 수복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네, 자, 우크라이나가 개전 후에 지금까지 크림반도를 공격한 적은 있었나요?
거의 6개월 가까이 전쟁을 치르는 동안 우크라이나군이 크림반도 안에 목표물을 공격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지난달에는 세바스토폴항에 대한 소규모 드론 공격이 있었는데요. 이것도 우크라이나 정부는 자신들이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폭발이 우크라이나 공격에 의한 것이라면 이 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전선이 더 확대되는 거겠죠?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이 더 격화할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 고위 당국자들은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로 공격하면 이건 곧 러시아에 대한 선전포고와 다름없다고 위협했습니다. 드미트리 메드베드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최근에 이 크림반도 공격이 3차 세계대전의 재앙을 불러올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지금 핵 사찰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군요.
네. 러시아가 미국과의 핵무기 협정에 따른 핵 사찰을 일방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외무부가 9일 성명을 냈는데요. 신전략무기 감축협정, 뉴 스타트하에 사찰 대상이 됐던 시설들이 한시적으로 사찰에서 면제된다고 선언했습니다.
네, 사찰을 중단하겠다는 이유가 뭔가요?
네,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서방 제재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 미국이 러시아 항공기의 영공 진입을 막고 러시아인들에 대한 비자를 제한해 상호 사찰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미국이 일방적으로 사찰 재개를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뉴스타트 협정이라면은 현재 미국하고 러시아 사이의 유일한 핵 억제 조약이죠?
맞습니다. 지난 2011년 2월에 발효한 협정인데요.
네.
두 나라가 실전 배치하는 핵탄두 수를 1,550개 이하로 줄이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당초에 10년 기한으로 체결됐기 때문에 지난 2021년 2월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에 사장단 위기에 처했었는데요. 하지만 극적인 합의로 5년 연장해서 오는 2026년까지 이걸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러시아가 사찰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건데요. 자칫 뉴스타트가 폐기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러시아는 뉴스타트가 국제안보와 안정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면서 이걸 완전히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문제들이 해결되면 이번 조처는 즉각 취소되고 완전한 사찰이 다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서방을 압박했습니다.
네, 미국 정부 입장 들어보죠. 러시아의 발표 어떤 반응인가요?
네, 미국 국무부는 미국이 뉴스타트의 완전한 이행을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약 이행에 관한 당사국 간 논의는 비밀로 한다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개각을 단행했군요.
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0일 대대적인 인사개편을 단행했습니다. 각료 19명 가운데 14명이 교체된 대폭 개각이었습니다.
예, 기시다 총리가 집권한 지 1년이 채 안 됐는데요. 이번에 두 번째 조각인 거죠.
네, 기시다 총리가 지난해 10월에 총리로 취임하면서 1차 내각을 꾸렸는데요. 불과 10달 만에 새롭게 내각을 개편했습니다.
네, 자, 지난달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기시다 정부가 안정권을 확보했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대폭 물갈이를 한 이유가 뭘까요?
네, 아베 신조 전 총리 암살 사건과 그로 인한 정치적 파장을 경계한 인사조처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아베 전 총리가 지난달 8일 거리 유세 중에 괴한총에 맞고 사망했는데요. 이후에 기시다 정부에 대한 지지율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편 일본 언론은 기시다 총리가 이 사건 후에 보수층 이반을 경계하고 당내 결속을 강조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자, 이번 내각에서 기시다 총리가 특히 중점을 둔 부분이 있다면 뭘까요?
네, 통일교와의 관련성을 이번 인사의 주요 기준으로 삼았다고 기시다 총리가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9일 나가사키 현에서 열린 원폭투하 77주년 행사에 참석해 개각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후보들과 통일교와의 관계에 관해 엄격하게 심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통일교가 왜 문제가 되는 건가요?
네, 아베 전 총리를 암살한 용의자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네. 용의자가 조사 과정에서 자기 어머니가 통일교에 심취해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재산을 탕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베 전 총리가 이 통일교와 유대 관계가 깊어서 범행을 결심했다고 자백했습니다.
네, 실제로 아베 전 총리하고 통일교하고 관계가 있나요?
네, 아베 전 총리가 지난해 이 통일교 관련 단체 행사에 기념 영상을 보내는 등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아베 전 총리보다는 이 외조부인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가 특히 관계가 깊다는 평가입니다.
네.
통일교는 기시 전 총리 집권 시절 일본에서 교세를 크게 확장했는데요. 이 기시 전 총리는 통일교와 연계된 정치단체에 관여하는 등 깊숙이 개입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기시다 총리가 이번 개각에서 통일교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뽑겠다고 한 거네요.
맞습니다. 일각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이 아베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개각으로 해석합니다. 이 자민당 등 온건파를 대변하는 기시다 총리와 이 강경파인 아베 전 총리는 이 외교와 안보 정책은 물론 국내 정책에서도 지향점이 상당히 다르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네. 자, 17명 중에 5명만 유임됐다고 했는데요. 유임된 인물부터 한번 살펴보죠.
네.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 스즈키 슈니치 재무상, 사이토 데스오 국토교통상, 야마기와 다이시로 경제재생 신종 코로나 대책 담당상 등입니다.
네. 자, 이번 내각에 등용된 인물들 중에 주요 인물이 좀 있을까요?
네, 방위상의 하마다 야스카즈 중위원이 발탁됐습니다. 2차 내각에서 다시 기용될지 관심을 모았던 이 아베 전 총리의 친동생인 기시 노부오 방위상은 교체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제 안보 담당상에는 다카이치 사나의 자민당 정무조사 회장이 기용됐습니다.
네, 집권 자민당 내 조직도 개편됐죠?
네, 자민당 간사장에 모테기 도시미스 간사장이 유임됐고요. 정조 회장에는 이 아베 전 총리 측근이었던 하기우다 경제산업상이 임명됐는데요. 이 정조 회장은 당 정책을 조율하는 일을 합니다. 일본 언론은 기시다 총리의 이번 인선에 대해 이 아베파와 비주류를 고르게 등용하면서 안정적인 장기 집권을 위한 포석으로 평가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원숭이 두창 백신을 나눠 맞히는 방식을 승인했다는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9일 원숭이 두창 백신 접종에 관한 새로운 절차를 승인했다고 밝혔는데요. 새로운 접종 방식으로는 백신 1회 접종량에서 5회 용량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백신 접종 방법이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네, 기존에는 주사바늘을 피부 깊숙이 넣는 피하주사 방식이었는데요.
네.
이걸 피부의 상층부에 투입하는 피내주사 방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1회 백신 접종량을 줄일 수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백신 접종량을 줄이면 효과가 떨어지는 것 아닌가요?
그건 아닙니다. FDA는 지난 2015년 천연두 백신 임상시험에서 피내주사로 백신 5분의 1을 투여받은 사람들과 피하주사를 맞은 사람들 간의 면역효과가 비슷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렇게 백신 1회분을 여러 명에게 나눠 맞히는 방식은 소아마비나 황열병 등 다른 전염병에도 사례가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지금 원숭이 두창 백신 접종량을 줄여서 백신을 나눠 맞히려는 특별한 사정이 있죠.
네. 원숭이 두창 백신이 크게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가 지금까지 원숭이 두창 백신 총 62만회 분량을 공급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는 44만회 접종분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접종 방식을 이용하면 220만 회의 접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미국 안에서는 지난 5월 18일 처음 발병 사실이 보고된 이래 지금까지 8,900건의 원숭이 두창이 발병됐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유럽도요, 미국처럼 백신 나눠 맞히기 방식을 도입하는 걸 고려 중이란 보도가 나왔나요?
네. 유럽 의약품청의 EMA 대변인은 10일 EMA는 이 접종분 나누기 접근법의 시행 가능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은 이 두 차례로 접종이 완료되는 이 원숭이 두창 백신을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우선 한 차례씩만 맞히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네, 현재 원숭이 두창 백신은 한 가지만 있는 거죠?
네, 세계보건당국이 승인한 백신이 덴마크 제약업체인 바바리안 노르딕이 천연두 예방용으로 개발한 지오네스가 유일합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 들어와 있나요?
네, 미 연방수사국 FBI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공화당 의원들이 사법부의 권력 남용이라며 비판했습니다. 9일 위스콘신 등 4개 주에서 예비선거가 열린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를 받은 후보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어서 앞으로 미국 망명을 신청한 사람들이 미국의 국경 밖 멕시코에서 대기하는 대신에 미국 내에서 체류할 수 있게 됐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가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자택을 압수수색한 데에 대해서 정치적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은 미국에서 이례적인 일이다 보니까 정치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8일 성명을 내고 FBI 요원들이 예고도 없이 자신의 자택인 플로리다주 마라라고를 급습했다고 밝혔는데요. 공화당 의원들은 FBI의 이런 압수수색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공화당 의원들의 반응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보죠.
네, 케빈 메카시 하원 공화당 대표는 9일 트위터에 법무부가 참을 수 없는 정치적 무기화 상태에 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압수수색이 정치적인 이유에서 이루어졌다고 주장을 한 건데요.
네.
메카시 의원은 공화당이 하원을 탈환하면 우리는 법무부에 대한 감독에 즉시 들어갈 것이고 사실을 추적하고 백방으로 손을 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법무부 수장인 메리 갈랜드 법무장관에게 차후 조사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문서를 보존하고 날짜를 비워두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만약에 하원의 다수당이 된다면 법무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도 트위터에 비판의 글을 남겼는데요. 전례 없는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 수색에 대한 수백만 미국인의 깊은 우려를 공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역사에서 그 어떤 미국의 전직 대통령도 급습 대상이 된 적은 없다고 지적했는데요.
네.
따라서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에 대한 수색은 우리 사법체계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으며 갈랜드 법무장관은 왜 이런 조처를 했는지에 대해 미국인들에게 완벽한 설명을 지금 당장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공화당 의원들은 지금 FBI를 관장하는 법무장관의 책임론을 들고 나오는 것 같나요?
맞습니다. 이 갈랜드 장관이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연방법원의 승인을 받은 것인데요. 하지만 이 법무부 최고위급의 승인 아래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자, 공화당 쪽에서는 반발이 거센데요. 여당인 민주당 쪽의 반응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 크게 언급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우리는 법치를 믿으며 그것이 우리나라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 미국의 대통령이나 미국의 전직 대통령도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번 압수수색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네, 백악관은 뭐라고 하나요?
네,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마라라고 압수수색에 관해 사전에 보고받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밝혔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9일 언론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백악관은 FBI의 압수수색을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고 설명했는데요. 또 현재 법무부가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네. 그런데 FBI의 압수수색이 더 관심을 끄는 이유가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 나올지 모르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4년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을 여러 번 시사했는데요. 이번 압수수색 사태를 선거 자금을 모으고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기회로 삼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9일 지지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말랄라고가 습격당했다라고 이렇게 전하면서 모든 애국자가 나서서 좌파의 무모한 마녀사냥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박해에 맞서야 할 때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기부자들에게 45달러에서 5,000달러의 기부를 요청했습니다.
네, FBI가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을 압수수색해서 뭘 가져갔는지 알려줬습니까?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수색 영장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요. 하지만 FBI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무실과 금고까지 열어서 더 많은 문서를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문서가 줄을 이뤘고 뭐 전자기기는 없었다고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마라라고에서 정부로 이전된 자료들도 있죠?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취임 1년이 지난 뒤인 올해 1월에 기밀 자료가 포함된 15개 상자분의 자료를 말라라고에서 국립문서관리청으로 이송한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 후에 이 대통령 관련 자료를 즉시 국립문서관리청으로 이전하지 않은 것은 대통령 기록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나왔었죠.
네. 자,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을 둘러싼 수사가요. 이거 말고 더 있다고요?
네. 법무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고 시도한 데 대해 조사 중에 있습니다. 또 수사기관은 아니지만 연방 하원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월 6일에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한 의사당 난입 사건을 조사하고 있죠. 또 조지아주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지아주 국무장관 등에게 자신이 패배한 대선 결과를 뒤집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에 관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업체에 대한 조사도 진행되고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뉴욕주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 일가가 운영하는 트럼프 그룹이 자산 가치를 조작해 대출이나 세금 납부 과정에서 이익을 얻은 혐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0일 이 수사와 관련해서 증언에 나서게 돼 있었는데 여기서 묵비권을 행사를 했고요.
네.
9일 자신이 만든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내일 그러니까 10일에 인종주의자인 뉴욕주 법무장관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미국 역사상 최악의 마녀사냥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요. 일부 주에서 각 당의 공식 후보를 뽑는 예비선거가 열렸네요.
네, 9일 위스콘신주와 코네티컷, 미네소타, 버먼트 이렇게 4개 주에서 당내 경선이 열렸습니다. 이제 중간선거가 11월인데 열리는데 이제 중간선거가 다가오면서 미국 각지에서 계속 예비선거가 열리고 있는 건데요. 9일 경선에서도 공화당 결과가 관심을 끌었습니다.
네, 왜 그런 건가요?
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식 지지를 받는 후보들이 얼마나 강세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또 더 나아가서 트럼프 대통령의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까지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자, 9일 예비선거에서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를 받은 후보들 어떤 결과를 냈는지 궁금해지네요.
네. 이 가장 주목을 끈 예비선거는 위스콘신주의 주지사 후보를 뽑는 공화당 경선이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하는 후보와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지지하는 후보가 격돌하면서 두 사람의 대리전으로 불렸습니다.
네.
결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를 받은 팀 마이클스 후보의 승리였습니다. 건설업체 소유주로 지난 6월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식 지지를 받은 마이클스 후보는 9일 밤 승리 연설에서 주지사로서 나의 최우선 순위는 위스콘신주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일 것이라면서 민주당에 의해 뒷전이 된 사람들을 위해 설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마이클스 후보하고 맞붙게 된 민주당 후보는 누군가요?
네, 토니 에버스 현 주지사입니다. 에버스 주지사는 선거운동 기간에 마이클스 후보에 대해 가장 극단적이고 분열을 초래할 후보라고 평가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를 유지하기 위한 하수인 노력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비판한 바 있는데요.
네.
이제 11월 중간선거에서 두 사람이 격돌하게 됐습니다.
네. 자, 이번 위스콘신주에서 주지사 후보만 뽑았나요?
아닙니다. 이 연방 상원의원 후보를 뽑는 경선도 열렸는데요. 이 예비선거의 경우에는 민주당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공화당의 론 존슨 현 상원의원과 맞붙는 자리에 만델라 반스 부주지사가 도전했는데요. 민주당 내 대표적 진보 인사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의 지지를 받은 사람입니다.
네.
지난달 중도 성향이었던 선두주자가 중도에 탈락한 이후 이 민주당 지명을 위한 이 경선에서 이 반스 부주지사가 쉽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이 위스콘신주를 대표하는 상원의원을 뽑는 선거 가장 치열하고 중요한 경합 가운데 하나로 전망을 되고 있는데요.
네.
반수 후보가 민주당 내 온건파 유권자들의 표심을 얼마나 모을 수 있을지가 관심거리입니다.
네. 다른 주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네, 미네소타주에서는 공화당 주지사 예비선거에서 대부분의 낙태를 금지하겠다 이렇게 공약한 스콧 젠슨 전 미네소타주 상원의원이 후보 지명을 받게 됐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여성의 보편적 낙태권을 인정한 로데 웨이드 판결을 폐기했지만 미네소타주는 이 주 법에 따라서 낙태가 여전히 합법인데요. 젠슨 후보는 강간이나 근친상간 외에는 낙태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고 있는 의사 출신 후보입니다.
네.
젠슨 후보는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인 팀 월츠 현 주지사와 맞붙을 예정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 경제의 가장 큰 관심 사안이죠. 물가 상승률, 이 인플레이션에 관한 자료가 나왔네요.
네, 노동부가 10일 지난 7월에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를 집계해서 발표했는데요. 발표에 따르면 지난 7월은 앞선의 같은 기간보다 8.5% CPI가 올랐습니다.
네, 지난 6월에 발표된 수치랑 비교하면 어떤 수준인가요?
네, 지난 6월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앞선의 같은 기간보다 9.1%가 늘었었는데요. 그래서 이 41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라는 기록을 세웠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7월 발표분은 이보다는 줄어든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물가 상승이 하락세로 접어들었다는 의미일까요?
뭐 그렇게 볼 수만은 없습니다. 이 7월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한 달 앞선 6월과 비교했을 때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네.
따라서 뭐 엄밀하게 말하면 물가 상승이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급등세가 상당 부분 멈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시장에서는 7월 물가의 급등세가 멈출 거라고 전망을 했었나요?
이번에 발표된 수치는 시장의 전망치와는 좀 다릅니다. 앞서 시장은 물가 상승률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우존스는 이 7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앞선 해 같은 기간보다는 8.7% 그리고 전달보다는 0.2% 오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 발표된 자료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죠.
네. 7월의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주목되는 것은 에너지 가격의 변화입니다. 그동안 물가 상승을 이끈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이 휘발유 가격을 포함한 에너지 가격이었는데요. 7월은 전월보다 4.6%가 줄었습니다. 휘발유 가격은 전달과 비교해서 7.7% 줄었습니다. 이 가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6월 22일 기준 이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5.03달러로 5달러가 더 넘었었는데요.
네.
7월 22일 기준으로 보면 4.67달러로 떨어졌습니다.
네. 자, 에너지 가격 말고 다른 부분도 같이 줄었습니까?
에너지 가격이 줄어든 것과는 반대로 이 다른 부분은 대부분 소폭 증가했습니다. 식품 가격이 전달에 비해서 1.1%가 올랐고요. 주거비 역시 전달 대비 0.5% 늘었습니다. 다만 이 식품과 주거비 부문의 가격 상승은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면서 모두 상쇄됐습니다.
네. 자, 에너지하고 식품 부문 살펴봤는데요. 이 두 부문의 변동 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둘을 제외한 가격 지수가 발표되죠. 이 수치는 어떤가요?
네. 이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와 식품 부문을 제외한 가격 지수를 이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코어 CPI라고 해서 따로 발표를 하는데요.
네.
이 7월의 근원 CPI는 앞선의 같은 기간보다 5.79%가 올랐고요. 한 달 전보다는 0.3% 올랐습니다. 이 근원 CPI를 보면 지난 5월과 6월의 근원 CPI가 각각 전달보다 0.6%, 0.7% 늘어났던 것과 비교해서 본다면 증가세가 줄어든 것이죠.
네. 자, 이번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에 대한 평가 한번 들어보죠.
네.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폴 애쉬워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수치가 연방준비제도 이 연준의 입장에서 볼 때 아직 의미 있는 물가 하락을 보여주는 자료는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번 수치는 그 시작이 될 수 있으면서 있다면서 앞으로 물가 상승 압박이 완화하는 광범위한 신호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애쉬워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덧붙였습니다.
네. 자, 연준은 미국의 중앙은행으로 금리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최근 이어진 급격한 물가 상승에 대응해서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있죠?
맞습니다. 현재 연준의 최우선 목표는 바로 물가 상승 억제인데요. 이에 따라 연준은 최근 두 번 연속으로 금리를 한 번에 0.75%포인트 올리는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습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2.25%에서 2.5% 사이로 오르내리고 있죠. 연준은 장기적으로 물가상승률이 2%대로 유지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네.
오는 9월에 금리 결정 회의를 다시 여는 연준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The Platters의 Only You 들으시면서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명훈 마지막 시간으로 전명훈이 스티븐스를 저격하고 보석으로 풀려나게 된 뒤 그의 일생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명훈의 스티븐슨 저격 사건에서 지금까지 논란이 되는 것은 전명훈과 장인환이 사전에 저격을 공모했느냐는 점입니다. 한국 독립운동사 연구가인 이도영 박사는 두 사람이 분명 서로 알고 있었던 사이임에는 분명하다고 지적합니다. 이도영 박사는 또 스티븐스 저격 과정을 봐서도 두 사람이 저격을 공모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명훈의 스티븐스 저격은 대내외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먼저 대내적으로는 이 사건 이후 국내외 독립운동 단체들이 통합되어 가기 시작했다는 사실인데요. 이도영 박사의 설명입니다.
이 당시 이 정의 그 샌프란시스코 의거가 일어나자마자 이제 한인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 두 분이 이제 미국 경찰에 체포됐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재판에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재판에 넘어가면 재판 비용을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일어났던 것이 재판 양의사, 그 장인환, 전명훈 양의사의 재판 후원금을 거두는 문제가 논의됐고, 이 재판 후원금이 한 7천 달러 정도가 모여졌는데, 이 7천 달러를 모으기 위해서 미주 한인사회가 전부 다 그 푼돈을 1달러, 50센트, 뭐 많이 낸 사람들은 10달러라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한인사회가 그 이 두 의거로 인해가지고 하나의 흩어져 있던 한인사회가 하나로 결집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탄생한 게 1909년 2월 달에 국민회로 미주에 있는 공립협회와 하와이에 있는 한인학생협회가 하나로 합쳐서 국민회로 통합이 되는, 최초로 이제 미주한인사회가 통합이 됐고, 그 다음에 1910년에 이제 대동보국회까지 합쳐가지고 대한인국민회로 탄생을 하게 됩니다.
다음 전명훈의 스티븐스 저격은 일제의 한국 침략의 부당성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이도영 박사는 설명합니다.
또 대외적으로는 이 샌프란시스코 의거가 이제 미국 언론에 밝혀지는데, 아니 왜 한국 사람이 미국 사람을 죽였을까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미국 사람도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그게 계속 미국 언론에, 주요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되는데, 이 사람이 장인환이라는 사람, 전명훈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그게 아니다. 이 스티븐스를 사살하게 된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뭐냐? 이 스티븐스라는 사람, 미국 사람이 일본의 한국을 식민지하는데 크게 공헌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발로서 두 사람이 스티븐스에게 총을 쏘게 됐고, 그리고 결국 스티븐스가 사망하게 됐는데, 대외적으로는 그 미국 사회에 한국을 알리고 한국의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알리고 한국이 일본의 침략을 받고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렸다는 점에서 대외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본은 스티븐스 저격 사건의 공판을 이용하여 한국 식민지 지배의 정당성을 미주 지역에 선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은 전명훈의 석방으로 좌절됐습니다. 일본은 장인환을 법정 최고형을 받게 진력하는 한편 전명훈을 처단의 주모자로 재수감시키려는 공작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샌프란시스코 한인공회는 전명훈을 일단 연회주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국 전명훈은 1908년 8월경 샌프란시스코에서 출발하여 뉴욕으로 가서 대서양을 건너 베를린 모스크바를 거쳐 연해주로 향했는데요. 한국 독립운동사 연구가인 이도영 박사는 전명훈이 연해주에서 공립협회 지회를 설치하는 임무를 맡았다고 설명합니다.
그 이제 보석으로 풀려났을 때 이제 그 동부로 가서 그 1908년 8월경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동부로 가가지고 이제 뉴욕에서 유럽을 횡단해서 이제 그 한 10월 6, 7일경에 이제 그 블라디보스톡에 도착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이치건이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여관에서 머물렀어요. 그런데 여기서 머물면서 이제 그 러시아에 왔으니까 러시아어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전명훈 의사 공식적으로 그 연해주에 갈 때 공립협회 특파원으로 그 명칭으로 갔어요. 그래서 연해주 지역의 공립협회 그 지방의 지혜들을 설치하는 활동을 주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당시에 이제 그 연해주 지역에서는 의병 운동이 크게 일어났는데, 그 대표적인 단체가 이제 동의회라는 단체인데, 여기에는 이제 안중근 의사가 참여하고 있는 단체예요. 그 동의회에 참석해서 안중근 의사하고 그 같이 이제 좀 활동을 했고, 그다음에 안중근 의사도 좀 정명을 하고 그 자료에 의하면 한 세네 차례 만났다 그래요. 그다음에 거기 있다가 이제 블라디보스톡에 있다가 당시 그 미국 유학을 준비하던 김영구, 송진은, 홍성국 세 명의 유학생들을 데리고 다시 이제 시베리아를 횡단해서 유럽을 거쳐 영국으로 해가지고 뉴욕으로 다시 이제 미국에 돌아오게 됩니다.
전명훈이 미국으로 돌아온 이유는 먼저 안중근의 이토 히로부미 암살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안중근은 이토 히로부미 저격으로 전명훈이 고초를 겪을 것으로 우려해 미국행을 권유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연해주 지역에서의 생활고도 전명훈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게 한 이유 가운데 하나였을 것입니다. 미국에 돌아온 뒤 전명훈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대한인 국민회에서 활동하는 등 가끔 대외 활동을 하기도 했는데요. 한국 독립운동사 연구가인 이도영 박사는 전명훈이 개인적으로는 불행한 삶을 살았다고 설명합니다.
이분 이제 일상으로 이제 돌아갔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서 이제 국민의 활동에 충실을 했고, 대부분의 이제 그 초기 그 미국 이민자들이 그런 것처럼 이제 노동으로 생활을 대부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와이오밍주에서 철도 부설 공사장에서도 일을 하고, 뉴욕에서는 이제 가자점도 했고, 그다음에 서부로 와서 이제 캘리포니아 농장지대인 멘티카에서 세탁업도 했고, 뭐 윌로스에서 여관업도 했고, 아무튼 그냥 일상 평범한 이민자와 같이 큰 생활을 했지만, 그래도 이제 당시 가장 큰 단체가 국민회였기 때문에 국민회에 충실해서 멘티카 지방의 회장으로도 승출되고 윌로스 지방의 부회장으로도 활동하고 그렇게 활동을 했는데,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불운이 계속 겹쳤어요. 1929년에는 이제 큰아들이 13살에 스키장에서 사망을 하고, 그다음에 그 바로 이어서 한 달 후에 부인이 또 사망을 하고, 그런 것처럼 이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정말 불행한 삶을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의 활동에 합고, 1942년에 그 태평양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이제 그 이른바 맹호군이 또 참석하고, 당시에 이제 나이가 58세니까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항인 정의에 대해 참석하다가 44년에 이제 해가 맞았고, 47년 11월 18일 날 이제 로스앤젤레스에서 별세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62년 전명훈을 건국훈장 대통령장에 추서했습니다. 한국 독립운동사 연구가인 이도용 박사는 전명훈이 항상 애국심을 품고 있었던 인물로 평가합니다.
전명훈이란 분은 굉장히 풍운아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 집에 미국에 온 것부터 해가지고 이제 이런 집에 그 의거에 참여하고, 그다음에 그 평생을 이제 미국에 살면서 그런 풍운화적인 삶을 살았는데, 그의 인생의 가장 큰 그 정점이 되는 거는 이제 1908년 3월 23일 날 그 시분술을 천하는 그런 의거에 이제 참석하게 되는 것인데, 이분의 생활은 굉장히 평범한 것 같지만 생각이 가슴 속에 늘 굉장한 애국심을 품고 있었던 그런 위대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 오늘은 전명훈 마지막 시간으로 전명훈이 스티븐스를 저격하고 보석으로 풀려나게 된 뒤 그의 일생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어떤 입장이나 결심을 고수할 때 내 입장은 변하지 않아요. 내 결심은 확고합니다. 이런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Welcome to the show, John.
Thank you. I see a determined look on your face.
That's right. I'm sticking to my guns on this.
Let's walk through this again.
My mind is set, and you will not change it.
잔이 굳은 결심을 가진 표정으로 있습니다.
I see a determined look on your face.
결연한 의지가 얼굴에 보이네요.
That's right. I'm sticking to my guns on this.
맞아요. 내 뜻을 굽히지 않을 겁니다.
I'm sticking to my guns on this.
총에 집착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 입장을 고수한다.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 이런 표현입니다.
Stick to my guns. My mind is set.
같은 표현이죠. 난 마음의 결정을 내렸어요.
You will not change it.
당신이 바꾸지 못해요.
I'm sticking to my guns on this.
내 뜻을 굽히지 않을 겁니다.
Stick to my guns.
어떤 것에 대한 입장이나 의지를 단호하게 보여줄 때,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라는 말로 굳은 의지를 나타낼 때 내 뜻을 굽히지 않는다.
I'm sticking to my guns on this.
이 표현 말고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Come hell or high water.
지옥과 높은 물.
Come hell or high water.
어떻게 표현하는지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I see a determined look on your face.
That's right. I'm doing this come hell or high water.
Can we go over this again?
I've made up my mind. I don't think anything will change it.
잔이 굳은 결심을 가진 표정으로 있습니다.
I see a determined look on your face.
결연한 의지가 얼굴에 보이네요.
That's right. I'm doing this come hell or high water.
맞아요. 나는 지옥이나 높은 물,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지옥이나 높은 물이 밀어닥치는 어떤 시련에도 이 일을 할 겁니다.
I've made up my mind.
결심했습니다.
I don't think anything will change my mind.
어떤 것도 내 마음을 바꾸지 못할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역경이 있어도 come hell or high water 이렇게 문장 시작하시면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당신을 돕겠습니다.
Come hell or high water, I will help you.
무슨 일이 있어도 come hell or high water 대신에 no matter what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Come hell or high water, I will help you. In all instances, I will help you. On all accounts, I will help you. No matter what happens, I will help you. No matter how difficult it is, I will help you.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을 돕겠습니다. 그럼 내 결심은 확고합니다. 바뀌지 않아요.
I'm sticking to my guns on this.
표현 기억하시면서 대화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see a determined look on your face.
That's right. I'm sticking to my guns on this.
Let's walk through this again.
My mind is set, and you will not change it.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내 뜻을 굽히지 않을 겁니다.
I'm sticking to my guns on this.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일을 할 겁니다.
I'm doing this come hell or high water.
무슨 일이 있어도 come hell or high water.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의 결심을 바꾸지 않을 때 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 살펴봤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와 워싱턴 뉴스광장 이어집니다. 오늘 진행의 장량희였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그리고 밤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